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ear me up, 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주 예수 얼굴 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몸에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안식일 다음 날 곧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줄까요?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서 보니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남자는 무덤의 오른쪽에 앉아있었다. 여자들은 매우 놀랐다. 그 젊은 남자가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들이 그분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를 보아라. 자,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여자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넋이 나간 채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였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예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가 예수를 본 뒤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자기가 직접 예수를 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두 사람이 되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뵌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맨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다. 그들은 독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제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우 구명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우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체가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림과 바빌로니아와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데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일곱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탓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 소망은 영혼의 탓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기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즉 바라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면 현실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별로 살아갈 기대감을 갖지 못함을 역사에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너무나 확실한 언약이요 소망인 까닭에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심하여 더 위태하고 강하게 파도가 배를 밀어붙일수록 뻘 속에 더욱 깊이 박히게 되는 탓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높은 파도와 씨름하는 사공의 애처로운 모습처럼 이 세상의 바다에 온갖 유혹과 시험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여 믿음이 닻처럼 튼튼히 박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약속은 오래 참는 자가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맹세는 어떤 일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을 두고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더 이상의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도 이 언약을 굳게 붙들므로 최종적으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맹세로 주신 약속을 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4절에 역시 본래의 내용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약속으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순종한 후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기에 충분히 준비된 후에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자식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은혜로 주신 이삭이었지만 이 독자 이삭 한 사람을 본다면 위의 약속은 실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에 확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성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아무래도 인내, 즉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인내가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받았음에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음을 경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맹세는 보증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맹세를 금하셨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맹세 주체가 되셨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맹세의 의미와 효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16절 상반절인데 이미 앞의 13절 상반절에서도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하였던 것 같이 언제나 맹세는 자기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우월한 대상을 가리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6절 하반절인데 어찌 보면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맹세하는 것들을 들어보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를 금하신 것이지만 논란을 잠재우고 어떤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을 맹세라는 행위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것으로 주실 언약을 더욱 분명히 하실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을 확인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17절 상반절에 라는 분명한 한정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거 믿음의 선진들에게만이 아닌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약속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맹세를 하셨는가 하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17절 중간에 하나님 자신의 인류 구원 계획의 뜻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맹세로 하신 것임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결코 취소하시거나 바꾸지 않으려는 이 사랑의 의지를 확신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변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당연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죄인 구원을 사람의 의지나 뜻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유적인 애정으로 계획과 약속을 실천해 가심에도 충분한 확신과 감사가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허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한 말인데도 불리하면 말을 번복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영혼의 닻 같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약속 때문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원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먼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18절 상반절인데 여기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앞에서 말한 맹세와 약속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 작정을 역사 속에 진행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되심의 확인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라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과 맹세가 죄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안도와 위로를 얻게 함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하반절인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비유하는 내용이 다음 절인데 가장 적절한 비유를 찾다 보니 닻으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19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닻채다 비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떠밀리지 않고 휘장 안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닻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변함이 없는 도구로 사실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지 우리 도시민들이나 가끔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원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시간에 닻의 기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닻은 배가 더 심하게 밀릴수록 더 튼튼히 깊이 박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어떤 것보다도 합당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닻에 비유하면 세상이라는 경량의 바다에 시험과 환란의 파도가 더 거셀수록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튼튼히 박혀서 흔들림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한 휘장은 본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이 하죠. 그러므로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에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곳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들어가 계시고 주님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확신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0절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는 다음 시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형들이 결론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행여라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금방울을 달고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하였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상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도 영예스럽지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얼마나 더 영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세상에서 주는 상과는 그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우선 우리를 선택한 기준부터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외모라는 단어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일곱 아들의 준수한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그 구절에 나오는 외모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들어있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소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도운 사렙다 과부의 이름도 모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 전부를 바친 과부의 이름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는 분이지만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고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지혜로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있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약하기만 한 저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와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온갖 미혹들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죄를 인하여 희생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